스가랴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특별히 재림에 관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대해서 언제 주의 날이 임하는가, 이 주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그 날을 대비하느냐, 준비하느냐, 그러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자세와 주의 날을 인식하는 우리들의 그런 어떤 영적인 인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재림의 날이죠. 재림의 날은 사실 과거 예수님 시대,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시대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건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해서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올 것이다, 이것을 잘못 악용하고 재림의 날에 대해서 잘못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LA에서도 그런 적이 있었죠. 1990년도 초에 다미 선교회에서 재림의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마지막 날이다. 요즘에도 뭐 그런 이단이 있었다가 뭐 작년 재작년에 있었다가 사라졌지만 한 25년 전에도 LA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공부도 잘하는 똑똑한 학생들이 뭐 아이비리그도 고등학교 때 아이비리그가 이제 돼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대학에서 공부할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기도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얼마 있으면 오실 텐데 뭘 공부할 필요가 있나. 그래가지고 그런 담임 선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축으로 된 그런 선교회에 이 젊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그냥 거기 가서 공부할 필요도 없다고 해서 가서 막 기도하고 예언하고 얼마 있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라고 막 자기들이 예언 기도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LA에서 한 25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들이 그냥 아이들이 그냥 그 교회 가서 같이 집단으로 자고 먹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완전히 이단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때가 자기네들이 그 예수님의 때 오시는 때를 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오실 것을 안다라고들 말하고 있죠. 잘못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주의 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을 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단의 무리들이 말하는 재림에 대한 그런 어떤 시한론, 종말론으로 치닫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재림에 대해서, 주의 날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주의 재림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사실은 밤에 도둑같이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날이, 주의 날이 이렇게 분명히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하나님의 때가, 주의 날이 임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날과 시기는, 예수님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버지만 아시는 주의 날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내가 예언을 받아서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다라고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의 예언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상한 무리들이 바로 예수의 날, 주님의 날이 언제 내가 임하실 것을 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시한론, 종말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잘못된 복음을 그들이 주장하고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하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그때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꼭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에서 주님의 날에 대해서, 재림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주님의 날이 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날, 주님의 날이 마지막 날이 오지 않을 거야. 안전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아요. 바로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도적같이, 도둑같이 주님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롯의 때와 같고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다 그런 것들을 하는 평범한 때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때가 정말 주님의 날이구나. 그 날을 사람들이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예수님의 날이 지금 징조를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이구나. 재림의 날이구나. 되어지는 모든 것을 보면 이런 증조를 보니까 그렇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다 자연스럽게 자기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평안하고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시겠지. 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필연적인 사건이고 성경에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서 그 예수님 오시는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권면의 말씀에 따르지 않냐고. 우리는 그 날이 언제 임할지 별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그 사실 자체도 별로 마음에 기다리는 마음도 없고 대망하는 마음도 없고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심을 마음속에서 사모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오시는 날이 예수님 먼저 오시겠지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1장에 우리 새벽기도 때 나왔던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에 생명의 삶 26일 월요일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여기 보면 제가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렸는지. 이들이 우상을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버렸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단회적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상을 한 번에 단번에 버린 거지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는 것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것도 단회적인 거예요. 한 번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의 의미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회적인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건 일생일대 단 한 번의 돌이킴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버리고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죠. 회개하고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시는지 아십니까?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기다렸으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디모데를 통해서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언제나 오실지를 얼마나 고대하고 대망하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대망하는 날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시는 건 상관없어요.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스페시픽 타임을 내가 안다는 거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걸 자꾸만 사람이 안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단의 무리들이 얘기하는 거고 적그리스도들이 얘기하는 말이죠.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자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가지고 살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대망하며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소속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우리의 신분을 온전히 인식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 빛의 아들입니다.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니면 뭐 예수님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제 빛이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빛의 아들 된 자들입니다. 낮의 아들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바로 우리가 밤이 아니나 이 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을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어두운 세력 권세 잡은 자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둠에 속한 자, 죄악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 권세 잡은 악한 역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정체성, 내가 누구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온전히 인식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을 사모하고 온전히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도 내가 누구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준비를 못해요. 여기 8절에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절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그러면 자지 만다는 것은 이 실질적으로 자는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잠을 말하고 있어요. 죄로 인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완전히 그 죄로 인해서 방황하고 무감각한 상태,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감각한 상태, 이걸 가리켜서 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면 사람이 잠을 잡니다. 영적인 잠을 잡니다. 완전히 죄에 대해서 이 인식이나 죄에 대해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거나 그걸 센서티브하게 알지를 못해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조차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쿨쿨 잠을 자게 됩니다. 무감각해지죠. 죄에 대해서 이것 죄를 짓는데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잠을 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면 요나 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그 배 밑으로 가서 쿨쿨 자고 있죠. 그 잠이 단순히 잠을 자는 잠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자는 잠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의식을 깨닫지 못하고 완전히 무감각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자고 있는 무감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죄에 대해 무뎌지게 되고 죄가 죄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될 때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자기 죄 때문에 우리가 무감각해서 돼서 결국 그렇게 되면 회개할 줄을 몰라요. 죄 무감각해지면은 회개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죄가 죄인지 모르니까 회개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 같지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에게 갱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의 자녀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회개예요. 회개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할 수 없다는 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죄 때문에 무감각해 있는 그 상태가 그 절망의 상태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비참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이 그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큰 죄가, 용서받지 못할 아무리 큰 그런 큰 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여러분들 자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감각한 상태에 처해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분별하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셀프 컨트롤하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을 차려서 그것이 죄가 죄구나,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지 말라는 측면에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죄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새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직 깨워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전적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우쳐짐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이 온전히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면 정신을 차리고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살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자세, 바로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삶의 방향으로 나간다고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 투구를 쓰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러한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며 살아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여기 크리스찬의 세 가지 덕목이라고 할 수는, 아니 필연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세 가지겠죠. 믿음, 사랑, 소망 다 나왔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쓰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 사랑, 소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이 호신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어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면 아주 쉽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뭐냐면 breast plate, 그죠? 분명 그래서 breast plate라고 나옵니다. 이 흉배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 군사들이 싸움을 할 때 갑옷을 입죠. 갑옷을 입을 때 앞에 그 가슴에다 붙이는 그 가슴바지, 흉배. 그러니까 흉배 뭐 그런 굴이나 쇠로 만든 그런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쇠붙이 같은 거, 흉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그 갑옷 앞에 여러분 이 흉배가 없으면은 칼이나 창이 들어왔을 때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상처를 받고 치명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흉배를 붙여서 몸을 보호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크리스천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영적으로 우리를 프로텍트해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이런 흉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에베소서에 나오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우리가 붙여서 대적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 그리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자. 왜 하필이면 구원의 투구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이 투구라는 것은 투구가 없으면 머리를 다치지 않습니까? 머리를 다치게 되면 전투에서 치명상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이라는 이 구원을 잃지 않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투구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이 구원이라는 신자의 구원을 항상 노리고 구원을 흔들려고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전쟁에서 대적자들도요, 전투할 때 로마 군들이 옛날에 그 엔션 타임에 그 고대 시대 때 이제 창으로 칼로 싸워할 때 어디를 그 상대방이 가장 노립니까? 머리예요, 머리. 머리에 치명상을 한 방 저기 치게 되면 그 사람은 죽거나 치명상을 해서 더 이상 불구자가 돼서 더 이상 싸움을 전투를 치르지 못하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노리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구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에 대해서 공격했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비실비실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도 못한 그런 아주 나약한 크리스천으로 자빠져서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나약한 크리스천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이 머리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입을 때 그마만큼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지키고 보호해야 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의미에서 구원의 투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문제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흔들림이 없는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재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어느 날 그의 날이 언제 온다, 예수님이 언제 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세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재림을 맞이하는, 재림을 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의 자세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스하게 될 때,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날을 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가 아닌 결국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래 예수님이 오셔?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올까? 이런 사람들, 이런 이단이나 이런 풍조나 이런 말에 유혹을 받고 이상한 흐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의 자세는 성도를 세우신 목적을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구원해 주셔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고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구절에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심,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을 받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바로 구속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영원한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성도로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는, 세워주셨다는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야만이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세워주신 그 목적도 깨닫지 못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비진리에 의해서 흔들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성도의 목적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보혈이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 세워주심이 헛되게 된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헛된 피 흘림으로 우리는 끝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그분과 죽었고 살았는 이런 세움을 받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이 신분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과 이 우리의 모습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주신 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목적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의 오심을 대망하면서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의 자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리고 대망하고 사모하며 그의 오심을 주의 날을 사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